선생, 선생님, 아줌마, 아저씨. 이런 집합명사에 속해 살아가면서도 내 이름이 불리는 순간 고유한 나로 되돌아오는 그런 때가 있죠. 나를 부르는 이름, 내가 부르는 이름. 과연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이름은 나와 남의 구별을 넘어 나의 존재를 드러내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바르게 살고 싶고 그 이름 석자를 걸고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이 이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 선비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평생 학문과 수신에 힘을 썼고요. 이름뿐 아니라 여러 별칭을 두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는데요.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선비들의 또 다른 이름, 별칭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뜨거운 삶과 정신을 만나봅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김창환이 피처링한 아이유의 너의 의미로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별칭 혹은 별명이 있으신가요? 조선시대 선비들의 대표적인 별칭이 바로 호였는데요. 호를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시대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빛내주시는 분이죠. 본명보다 별명이 유명한 분,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최 사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네, 최 사장님. 오늘 이 이름이 굉장히 빛나겠어요.
그런가요?
네. 네. 혹시 최 사장, 이거 본인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직접, 네, 직접 지었습니다.
네. 혹시 다른 별명은 없으세요?
이태원의 성자.
어?
라고 스스로 부르고 싶은데. 이태원에 살았거든요.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태원의 성자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얘기야? 이인혜 씨는 뭐 이제 우리가 엄친딸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실제로 어떤 별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는 아직도 저희 집에서는 어렸을 때 너무 못생겼어가지고
예?
우리 아빠가 코찔찔이 못난이라고 맨날 진짜 그래서 앨범에도 다 못난이 뭐 못난이의 생일 이렇게 적혀 있고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사실은 피부가 되게 까맸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별명이 검정콩.
검정콩.
네. 막 이랬어요. 깜씨 막 이런 거였어요. 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지금 되게 많이 하얘졌죠.
아 그렇군요.
네. 아 저희가 오늘 시작부터 이렇게 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별명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바로 이 책을 만나기 위해서죠.
네. 호를 통해서 조선 선비들의 인생과 철학을 들여다보는 책, 호 조선 선비의 자존심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시죠. 역사평론가이자 고전연구가이신 한정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자들이 좋아할 그런 외모를 갖고 계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인상과 어떤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앙탈을 부려도 다 웃으면서 받아주실 것 같은 굉장히 인자한, 네, 인상 깊으신, 맞나요, 선생님? 제가 아니, 첫인상 네, 잘 봤나요?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최 사장님이 좀 넓게 준비해 오셨죠?
네. 한정주 선생님은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서와 역사서, 고전을 탐독하시다가 40살 무렵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책을 쓰셨냐면은 조선 지식인의 독서 노트, 조선 지식인의 글쓰기 노트, 조선 지식인의 아름다운 문장 등 조선 지식인 시리즈를 비롯해서 조선을 구한 13인의 경제학자들, 율곡, 사람의 길을 말하다, 한국사 천자문 등을 쓰셨고요. 현재는 역사와 고전을 공부하는 고전역사연구회 뇌룡제를 운영하면서 인문과 관련된 다양한 강연과 글쓰기를 지속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사실은 조선시대 하면 빠질 수 없는데.
예?
제가 사극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조선시대 네. 사극만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도 그 조선시대 지식인과 관련된 다양한 글을 써오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 책이 그 결정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사실 감사합니다.
책을 처음 봤고 아니 이거 백과사전 아니에요? 막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선비들의 호를 분석한 것뿐만 아니라 호를 짓는 방법 그리고 또 조선시대와 근현대사 인물의 호소사전까지 그 부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진짜 백과사전이 아닌가 싶은데요. 책 쓰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페이지가 보니까 한
703페이지입니다.
네, 7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예, 예. 요즘 책으로는 굉장히 분량이 두꺼운 책이라고 다들 그러십니다.
그 책 하나 들고 다니면 든든하겠더라고요.
예.
얼마나 걸리셨어요?
구상한 게 집필을 하겠다고 구상한 게 한 10여 년 전이었거든요.
네.
한 집필 구상한 때로부터 시작을 생각하면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와.
그 뭐 집필을 10년 동안 한 건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한 7, 8년은 자료 조사나 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집필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집필을 시작한 것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이랑 달리 조선시대인 이름에도 호, 뭐 자, 관명, 시호 부르는 명칭이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이름 하나만 갖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용을 하는데 유교 문화에서는 이름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아.
어린아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명을 짓습니다. 아명을 지어가지고 그 아명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관례를 치르잖아요.
네.
관례를 치르면은 그때 이제 관명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이름을 못 부르니까 이름을 대신하는 뭔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때 짓게 되는 게 이제 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명,
네.
그다음에 관례를 치르고 나서 관명,
네.
이제 관명이 본명인 거죠. 그리고 본명 대신 부르는 자, 이렇게 이제 갖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자기 뭐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네.
지어주는 이름이니까 자기 어떤 그 뭐 의사나 뜻하고는 상관없이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네네.
이제 호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사대로, 자기 의지대로 마음껏 마음 내키는 대로 지어 부를 수 있는 게 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호는 대기 경우 나라에서 내리는 뭐 문충공이니 또는 네. 충무공이니 이런 게 이제 시호고요. 그리고 이제 살아 있을 때 또 나라에서 내리는 또 이 군호가 있습니다. 군호, 작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오성과 한음 그러면은 오성을 호로 알고 있는데. 오성이라는 것은 오성 부원군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이 경우는 호가 아니라 나라에서 임금이 하사한 군호입니다. 작호.
아.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한 사람한테 다 뭐 명칭을 다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름이 굉장히 많았겠어요.
네, 헷갈렸겠어요.
그렇죠.
내 이름이 뭔지 막 헷갈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호는 굉장히 유일하게 주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목적이나 비전이나 그런 거를 반영한 이름이 됐겠네요.
예, 그렇죠. 본인의 정체성이나 본인의 뜻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호라고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이제 호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쓰셨군요.
예,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철학을 들여다보기 힘들지만
네.
호를 보면은 뭐 그 사람의 어떤 사람됨, 그다음에 삶의 행적, 철학 이런 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예. 호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약간 성격 뭐 이런 것도
예,
나올
맞습니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예. 들어서 이 책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책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니까 모두 36분이에요.
예, 예.
어떤 기준이 있으셨나요?
예, 기준이 있었죠.
예, 어떤 기준이었어요?
이제 제 나름대로 조선사를 보는 역사인식이나
네.
또는 시대사 구분에 기초해서 인물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이제 조선이 개국한 게 1392년이니까요.
네.
15세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15세기는 창업의 시대, 16세기는 사림의 시대, 17세기는 보수의 시대, 18세기는 혁신의 시대, 19세기는 쇄국의 시대, 20세기는 근대의 시대. 저는 이제 이렇게
네,
조선사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대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업의 시대 그러면은 삼봉 정도전.
어.
그리고 사림의 시대 그러면은 뭐 태계 이황 선생이나 율곡 이희 선생 같은 분들.
네.
그리고 보수의 시대 그러면은 우암 송시열. 그리고 이제 18세기 혁신의 시대 그러면은 성호 이익, 연암 박지원 이제 이런 분들. 정교대왕도 이제 그런 분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19세기로 오면은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 이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각 시대별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또는 그분들과 관련된 인물들을 선정해서 36명을 선정하고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방금 전에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태계 이황과 율곡 이 잠깐 이름을 거론하셨었는데 저는 사실 호하면 이 두 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이 두 분에 대해서 최 사장님은 혹시 뭐 저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누구나 다 알고 계신 분이죠.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전성 모델 아니십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뭘 하셨는지를 몰라가지고 그게 문제인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율곡이나 퇴계 이황 선생님은 그 한국 사람들보다는 네. 동아시아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동아시아의 슈퍼스타라고 볼 수 있는데 유학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양대 산맥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왜 주기론, 주리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주와 이제 물질, 세계를 운행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뜨겁게 그 동아시아를 달궜던 인물들이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충은 아는 내용인데 동아시아의 슈퍼스타 이러니까 되게 뭔가 있어 보이네요.
퇴계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세요.
네. 영향력과 슈퍼스타.
슈퍼스타도 아닌가? 슈퍼스타는 네.
네.
G드래곤 정도 돼야.
네. 그 사실 유교가 통치 이념이었던 조선 시대에도 이황과 예. 이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였어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슈퍼스타라는 것이 아마 정확한 네. 명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태기 이황 선생 같은 경우 주자 이후에. 뭐 최고의 성리학자라고
네.
하시니까 유학 중에서도 뭐 성리학에서는 아주 뭐 독보적인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조선시대 16세기로 돌아가 보면은 이분들에 의해서 사실은 사림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사림이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가진 어떤 핍박과 그 사화 같은 재앙을 입으면서도
네.
훈구파들하고 어떤 그 권력투쟁에서 정치적 승리를 그 거머쥐지 않습니까? 16세기 중순쯤에요.
네.
그리고는 이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태계 이황 선생은 1501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사림의 전성시대를 연
그렇네요.
그런 분이시고 또 율곡 선생 같은 경우에는 1536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젊은 시절에 사림의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을 성리학의 나라로 이제 탈바꿈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신 분이신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조선을 성리학으로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1등 공신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은 조선의 성리학을 하나의 완결된 철학 사상체계로 만드신 분들도 이분입니다. 근데 두 분이 나름대로 좀 굉장히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면 태계 이황 선생 같은 경우는 사변적이고 형이상적인 그런 어떤 성리학 체계를 완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 율곡 선생 경우는 실천적이고 개혁적인
네.
그런 어떤 성리학의 어떤 철학체계를 만드시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셨죠.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조선 성리학을 이제 이렇게 그 책임지는 어떤 양대 산맥이
네.
영남사림하고 기호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남사림은 태계 이황 선생을 종교로 섬기는 거죠. 그리고 기호사림은 율곡 이희 선생을 종교로 섬기십니다. 이분들의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냐면은 18세기 실학자들한테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행사해요.
네.
예를 들자면은 그 실학자들의 최대 학파가 태계 이황 선생의 학문을 계승한 남인 쪽에서 많이 나오고
네.
또 남인 서인을 가리지 않고 율곡 선생을 어떻게 그 칭송을 하냐면은 조선에서 경세 유용지야.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데 쓸만한 학문을 한 사람은 율곡 선생이 유일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세요. 뭐 담원 홍대용이나 성호 이익 선생 같은 분들은 그러니까는 18세기 실학자들이 개혁적인 철학을 구상하고 펼치는데도 율곡 선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요즘 우리가 그 집회의 어떤 주인공으로
네.
뭐 이렇게 좀 존경하는 그 비슷하게 조선시대 내내 두 분은 그런 어떤 영향을 가지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재밌는 게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네. 제가 말씀해 주셨지만 이원 선생님의 이론은 굉장히 이제 형이상학적이거든요. 막 눈 손에 안 잡히고 되게 사변적이고 관념적인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현실적이고 실천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랑 그 이왕 선생님이랑 이 선생님의 관계가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형이상학적인 것을 되게 추구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현실적인 것들을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재밌다는 생각했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어떻게 나중에 실학까지 연결됐는지 좀 이해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일단 저희가 먼저 태어나신 이왕 선생님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태계라는 그 이왕의 호에는 물러나고 싶지만 어떻게 조정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왕의 정치 인생이 예.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호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 선생이 1501년에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그 조선이 이 혼란에 아주 그 극치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연산군 7년이거든요. 이왕 선생이 태어난 해가요.
네.
그리고 최초의 사림 탄압 사건인 모사가 일어난 게 1498년이니까 딱 3년 뒤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그렇고 사림도 위축되고 어떻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림이 세 번이나 사활을 더 치러요. 수백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귀향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데다가 1568년 명종 때 이제 훈구파들하고의 어떤 정치 투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사림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계 선생이 죽은긴 사망하신 게 언제냐면은 1570년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사림의 전성 시대가 열리고 나서 5년 정도밖에 못 사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벼슬을 할 때는 굉장히 뭐 조정도 그렇고 조정 안팎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뜻을 펼치기에는
네.
너무 뭐 조정도 부패 있었고 임금도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들은 고통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의 뜻이 어디 있었냐면은 벼슬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산림에 물러 앉아가지고 심성수양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이분의 어떤 그 공부 철학의 어떤 기본 뜻이 심성 공부와 자기 수양이 있었던 분이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그 노모 홀로 되신 어렸을 때 홀로 되신 어떤 그 어머님이 그 이왕 선생에게 거는 어떤 기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인의 어떤 뜻대로 살림에 물러 앉아가지고
네.
그렇게 생활을 못 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노모도 돌아가시고 하니까는 46세가 되던 해에 이제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아, 벼슬을 그만하고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 예안현이라는 데인데 지금 이제 여기가 안동시입니다. 그 고향 옹계리라고 하는 그 고향 마을 앞에 토계라고 하는 개울이 있어요. 그 토계라는 게 이제 토끼 토자거든요. 근데 그 토계라는 개울의 이름을 본인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글자 물러날 태
네.
이걸 넣으셔가지고 토계를 태계로 바꾸십니다. 네. 그리고는 그 태계라고 이름을 바꾼 그 개울의 이름을 취해가지고 본인의 후로 이제 평생 쓰시는 거예요.
네. 태계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네요. 근데 예. 또 보니까 이 율곡 이와 사실 태계 이왕 선생님은 항상 같이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예.
근데 또 보니까 율곡 이 선생님의 호는 또 자신을 어리석다고 표현한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리석을 우자를 넣어서 우제라는 호도 가지셨죠.
네. 왜 그렇게 호를 지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7년 전에 율곡 사람의 길을 말하다 하는 책을 집필하면서 이분 문집이나 이분의 어떤 삶을 쭉 이렇게 보니까는 한국사 최고의 천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9번 장원을 해서 구도 장원공이라는 어떤 별칭을 가졌다는 것은 그저 뭐 에피소드인 것 같고
네.
이분이 이룬 어떤 학문적 성취나 철학적 깊이를 보면은 참 지금 봐도 굉장히 이 범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깊이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어리석을 웃자라는 호를 썼을까?
네.
저도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이제 그분의 어떤 내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 해석한 게 그분의 어떤 글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해석한 게 저희들이 학문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학문이나 공부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은 것을 알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얼마나 모른다. 모르고 있는가에 네. 대해서 절망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도 그런데 율곡 선생의 어떤 내면도 그 맥락이 유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학문이 깊어지고 공부가 깊어지면은 자기의 어떤 어리석음이 보이는 거죠.
네.
사실은. 그리고 수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수양이라는 것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수양을 더 열심히 닦으면 닦을수록 그 수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몸소 체감하는 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리석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또 나라를 변화시키고 또 개혁을 하고 백성들을 교화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이상, 자기의 어떤 뜻과는 다르게 사실 현실에서 부딪힌 어떤 벽이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녹록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에 부딪히면서 자기의 이상, 자기의 뜻이 펼쳐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아, 내가 생각했던 건 나의 이상과는 이게 너무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구나, 더 동떨어져 있구나.
네.
이러다 보면 또 자기 어리석음만 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을 우자를 그런 의미에서 취했고 또 다르게는 그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어리석게 살면 안 되겠다. 어리석게 살지 말자. 더 정신 차리고 살자 하는 그런 어떤 좀 역설적인 의미까지를 넣어서 우자라는 호를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해석이 돼요.
태계 이항 선생님과 율곡 이 선생님의 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두 분의 호 얘기만 했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길게 가네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저희는 요즘에는 그냥 이름, 나를 부르는 어떤 그냥 뭐 하나의 명사다 이렇게만 예. 생각하는데 그때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이나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담아져 있다. 보니까 아마 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선시대 대표 학자 태계 이항과 율곡 이 선생님의 호와 그 삶을 좀 잠깐 들여다봤는데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퀴즈 내드리고 갈게요. 제 사장님.
1536년 신사임당의 아들로 태어난 이분. 이분은 태계 이왕 남명 조식과 함께 16세기 사리미 시대를 연 대유학자이자 정치가입니다. 아홉 번의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한 천재다라는 별칭을 갖기도 했었는데요. 임진왜란 전 10만 양병서를 주장한 선각자이기도 했습니다. 율곡이란 호로 잘 알려진 이분, 5천원권 집회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분 누구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대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 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응원 남겨주시면요. 당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로요. 출판사 다산초당에서 나온 한정주 선생님의 책 호, 조선 선비의 자존심 보내드립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조성모의 한여름밤의 꿈. 토요 인문학 콘서트. 호를 통해서 조선시대를 들여다보는 책 한정주 선생님의 호, 조선 선비의 자존심 만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내드린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신사임당의 아들로 퇴계 이황, 남명 조식과 함께 16세기 사림 시대를 연 대유학자이자 정치가입니다. 10만 양병설로도 잘 알려진 이분, 호는 율곡인데요. 누구일까요?
네,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요. 저자의 사인이 담긴 호 조선 선비의 자존심을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이왕 선생님과 이 선생님의 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호는 함부로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나를 평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호를 아무나 붙일 수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양반이라면 누구나 다 지을 수 있었나요?
예, 양반 사대부라면 누구나 호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양반 사대부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문자를 아는 사람들은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예, 예.
글을 아는 사람들은
예, 예.
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분사이였으니까 아무래도 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웠겠죠. 호를 지어서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예, 법적으로 제한은 없어도 관습적으로는 아마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네.
그러면 중인 계층의 여자들도 한자를 안다고 하면 호를 지을 수 있었는지.
예, 호가 있었죠. 예를 들면 아. 신사임당 같은 경우도 사임당이 호 아닙니까?
네.
아, 그리고 뭐 헌한설헌 이런 경우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당이나 헌이 붙듯이
네.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호라고 합니다.
아, 조금 다르긴 하네요.
예, 예.
네. 그렇다면 이런 호는 과연 어떻게 짓는 걸까요? 호의 기원과 작호법 그리고 호의 가치를 한정주 선생님의 강연을 청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호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우리 역사에서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아마 이게 그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호를 짓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중국에서 호를 짓기 시작한 게 살펴보면은 3세기 초 이후인 위진 남북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잘 아는 귀걸에서나 무릉도의 어떤 고사로 잘 알려져 있는 도연명, 도잠. 이 사람의 호가 오류 선생입니다.
네.
예, 이분이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초반에 살았던 인물인데 아마도 자호 스스로 어떤 호를 지어서 사용한 어떤 거의 최초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호를 사용한 인물들을 보면은 최초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설총의 호가 빙홀당입니다. 그리고 고은 최치원
네.
고은이라는 호로 유명한 최치원 선생도 네. 고은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설총은 통일신라 초기 때 인물입니다. 7세기 중후반. 그리고 최치원은 통일시대 말기 때 인물인데 이때가 9세기 중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도연명이 호를 사용했던 시기 3세기에서 4세기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호의 기록이 등장하는 그런 시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역사에서 호를 쓰기 시작한 때는 빠르면 5세기 늦어도 6세기 그러니까 이때를 따져보면은 삼국시대 말기 혹은 통일신라 시대 초기 이때부터는 호를 한자를 아는 분들 사이에서는 문자를 아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호를 지어서 부르는 문화가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를 그러면 어떻게 지어서 불렀냐? 호에는 어떤 그 짓는데 일정한 법칙이나 방법이 있었나?
네.
또 반드시 그 지켜야 될 어떤 규칙이 있었나 이제 이런 걸 한번 제가 그 문헌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해 봤는데 제 결론은 정해진 방법이나 법칙이 없습니다. 본인이 짓고 싶은 대로 지으면 됩니다. 이건 아까 그 호 문화가 시작됐던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경우에 이 호를 지었던 분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자매 호가 오류 선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와 더불어 산다고 그래서 다섯 버드나무. 그래서 오류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당나라 때 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두보 같은 경우에도 초당 선생이라고 호를 지었는데 그냥 초가집에 산다고 그래서 초당 선생이라는 호를 지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해진 방법이나 법칙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 역사의 어떤 호에 관한 최초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 이규보거든요.
네.
이 양반은 고려 중기 때, 그러니까 최충원 무신정권 때 인물인데, 그 이분이 사용한 어떤 호, 백운거사나 삼옥호란 호를 보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호를 짓는 데 일정한 법칙이나 방법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백운거사라는 호는 구름을 사모하고 구름같이 살고 싶어서 하얀 구름. 그래서 백운이라고 했고 또 이규보 선생이 시하고 술하고 검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이걸 세 가지를 내가 아주 심하게 좋아한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석삼 그다음에 심할 혹 좋아할 혹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시, 술, 검은고를 심하게 좋아하는 사람 이래서 삼오코라는 호를 지어서 썼습니다. 이 정해진 법칙이나 방법은 없지만은 네. 역사 속에서 호를 사용했던 그 다양한 분들의 호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일정한 유형으로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나눠보니까 8가지 유형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지명. 지명을 택해서 호를 지으신 분들. 네. 예를 들면은 한석봉으로 유명한 석봉 한호. 이분은 석봉이란 호는 경기도 금천에 있는 석봉산에서 취한 호입니다. 그 요즘 그 징비록이란 드라마로 유명하신 서해 유송령 선생. 이분도 서해라는 호도 이분의 고향인 안동 화해 마을의 서쪽 강가에 있는 언덕. 이게 일명 상봉대로 가는데 서쪽 언덕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서해라는 호를 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좋아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물, 물건에서 호를 취하신 분입니다. 이 경우는 매주콘 성상문. 이 경우는 매화하고 대나무에서 호를 취하신 거죠. 그리고 현대로 오면은 청마유치안, 시인이신 청마유치안. 이분 이제 말에서 호를 취하신 거고 네. 또 시인 중에 차형 김현승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러니까 커피의 형님이다 그래가지고 본인의 호를 차형 이렇게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신이 깨달은 거나 자신의 어떤 의지로 호를 지으신 분들. 네. 이 경우는 뭐 사문, 고려도 말때 어떤 사문으로 유명한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이런 분들은 은둔하는 삶을 살고 싶은 자신의 의지를 닮아서 호를 지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현대로는 백범 김구 선생. 백범은 가장 미천한 신분인 백정에서부터 평범한 사람인 범인에 이르기까지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자신의 의지를 담아가지고 백정의 백자,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 범인의 범자에서 호를, 글자를 취해가지고 백범이라는 호를 사용하신 겁니다. 네. 네 번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왕 선생 같은 경우 퇴계라는 호 외에 도산병일수라고 하는 그 호를 쓰셨는데 이건 도산에서 사시면서 병든 자신의 처지를 호에 담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균관대를 그 창립하신 그 심산 김창숙 선생. 이분의 호가 심산회의 벽옹이라는 호를 쓰셨는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일제에 일본 일경에 체포되셔가지고 고문을 받다가 안진병이가 되셨어요.
네.
다리를. 그러니까 안진병이 벽자를 써가지고 본인을 벽옹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은 이제 이건 좀 재밌습니다. 자신의 어떤 용모나 신체적 특징을 호로 삼으신 분들입니다. 네. 예를 들면 정약용 선생은 마마자국으로 눈썹이 세 가닥으로 나뉘니까 산미자라는 호를 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김홍도의 스승인 표홍 강세왕 같은 분은 어려서부터 표범처럼 등에 흰 얼룩무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얼룩무늬가 있는 표범의 표자를 취해가지고 표홍이라는 호를 쓰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신이 닮고자 하는 인물 또는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에서 호를 취한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회재 이연적. 이 경우는 이제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희의 호인 회암에서 호를 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사임당의 호도 현모양체의 대명사인 중국 주나라의 태임을 스승으로 본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태임에서 호를 취한 게 사임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오면은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를 그 창립하신 청암 박태준. 이 경우는 호암이라는 호를 쓴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의 호, 호암 이병철에서 호를 취해가지고 청암이라는 호를 사용하셨대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자신의 어떤 직업, 일에서 호를 취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그 몽유도원도로 유명한 안기현. 이 사람은, 이분은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먹고 산다고 해서 인주농사, 이런 의미에서 주경 안기현이라는 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붓으로 먹고 산다고 해서 채복이라는 사람은 호생관 이런 호를 또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유형을 보면 고전, 자신이 읽은 책에서 호를 취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맹자에서 호를 취한 면왕정 송순, 장자에서 호를 취한 남명조식, 그다음에 또 장자에서 호를 취한 어우당 유몽인 뭐 이런 분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덟 가지 유형으로 호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호의 어떤 역사적인 기원부터 또 작화하는 방법, 또 선생님이 나름대로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누셔서 또 선비들의 작호의 세계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이 강연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선생님도 호가 혹시 있으신지.
저는 뭐 아직까지는 제 자신을 딱히 드러낼 만한 호는 없어서 호는 안 가지고 있는데
네.
아까 소개해 주신 저희 그 고전 역사 연구의 뇌룡제
네.
굳이 이제 물어보시면은 제 그게 이제 뭐 진짜 당호이기도 하고 제 호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아, 네. 아, 오늘은요 저희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선비들의 호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사실 15세기, 16세기를 대표하는 스타 작가 있죠? 최 사장님과 같은.
아, 그렇죠. 저희가 네. 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관동별곡, 삼미인곡, 뭐 손미인곡 이런 그 시가 가사 문화들의 대가가 있죠. 송강 정철 선생님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 송강이라는 호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화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책에서 예. 보니까요.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이분이 태어나 이제 이 송강 정철은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속담이 걸맞게
네.
로얄 패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조 그 누이가 인종의 후궁이었던 분도 있고 그 왕족인 계림군의 그 후궁이었던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역모 사건에 휘말려요.
네.
그래가지고는 로얄 패밀리로 살다가 굉장히 이제 유배지를 전전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살 때 이제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풀려나니까 정착한 곳이 지금의 전남 담양궁 참평에 정착을 하셨는데
네.
여전히 이제 어려웠던 거죠. 글도 제대로 못 배우시고. 그러다가 그 어느 날 아주 더운 지금같이 아주 더운 여름날 어디를 가다가 그 앞 겨울에서 그 가던 어떤 그 이렇게 걸어가다 하도 더우니까 그 근처에 있는 그 겨울에서 맥을 감게 돼요. 근데 때마침 그 당시 환벽당이라고 하는 그 겨울에 그 정자를 지어놓고 생활하시던 사촌 김윤재란 분이 있었는데
네.
이분이 낮잠을 자다가 환벽당에서 낮잠을 자다가 용이 그 앞 겨울에서 노는 꿈을 꾸고는 그게 너무 생생하니까 잠에서 낮잠에서 깨가지고 그 겨울가로 가보신 거예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는 소년 시절의 정철이 멱을 감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는 자기가 꿈속에서 봤던 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묻다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는 자기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는데 이 사촌 김윤재가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분이고 또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그 일대에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강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정철의 후견인이 됩니다. 스승이자 후견인이.
네.
그러면서 다시 정철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최고였던 가사문학의 1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도움을 이분한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어떤 인생의 어떤 역전을 이룬 곳이 그 겨울인데
네.
그 겨울이 바로 송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송강을 자신의 호로 취해가지고 평생 동안 송강이라는 호를 사용하시는 거죠.
네.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최고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정철은 굉장히 잔인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 율곡 이하하고 친구거든요. 두 분 다 동갑내기입니다. 1536년생.
아.
근데 이제 그 또 동서분당을 했을 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뉠 때 두 분 다 서인이에요. 같은 당파예요. 근데 율곡은 동서 화합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인데 이 송강이라는 분은 동인을 배척하는데 앞장을 섰던 서인의 선봉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운한 어떤 그런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은 동인의 탄핵을 받아가지고 자주 이제 쫓겨나는 거죠, 조정에서. 그러니까 네 차례 걸쳐서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낙향한 게 낙향해 지내다가 다시 조정에 발탁된 게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3년 전인데 그때가 1589년인데 어떻게 발탁이 되냐면은 그때 조선을 뒤흔든 역모 사건이 일어나요. 정여림 역모 사건이라는 게.
네.
이것에 대한 국문의 어떤 책임을 주면서 선조가 정철을 우의정으로 발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여림 역모 사건의 국문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좀 나쁘게 악용을 해요.
네.
동인들을 조종해서 내쫓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기회로 이 역모 사건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목숨을 잃은 선비가 대략 한 천여 명이 됐다고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분들이 목숨을 안 잃었다 그러면은 임진왜란도 발발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희생이 너무 컸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당쟁이 이제는 화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은 부모 형제를 죽인 사람하고 어떻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송광 정철이 정여립 역모 사건을 다루면서 이게 동인과 서인 조선의 어떤 당쟁들은 화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정철이 문학적으로는 참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네.
정치적으로는 잔혹한 살인기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15세기, 16세기의 대표적인 선비들의 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17세기에 접어들면서는 또 한 명의 천재 시인이 등장해요. 어부사시사를 지은 고산 윤선도 선생. 근데 이분의 삶 또한 또 고산이라는 그 호처럼 굉장히 외롭고 고독했다고요?
예.
네.
이제 고산은 외롭고 맷산 그래서 이제 뜻 그대로 외로운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이게 그 지명에서 취하신 거예요.
네.
뭐 뜻도 있지만은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에 가면 태매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한강 부근에 있는 산인데 예전에는 이제 한강에 홍수가 잦았잖아요. 그러니까는 홍수가 나가지고 그 일대 마을 일대가 이렇게 물에 잠기는데 유독 태미제산만 이렇게 좀 고개를 내밀고 있었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는 홍수가 나도 유독 그 외롭게 홀로 그렇게 우뚝 서 있는 산이다 그래가지고 이 태미제산을 일컬어서 고산이라고 했대요. 이제 이 고산에서 윤선도 선생이 호를 취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면은 그 호에 담긴 그 뜻처럼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까닭이 이분의 집안이 남인 명문가였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살았던 시절은 인조반정 이후입니다. 인조반정은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서인들로부터 계속 배척을 당해요. 남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서인들과 번번이 어떤 정치적 논쟁이나 어떤 그 당쟁들이 있을 때마다 패배를 하게 되면서 평생 동안에 유배지를 전전해요. 어느 정도로까지 이게 그 유배를 심하게 당하셨냐면은 74세 때 애송 논쟁에서 패배하면서 함경도 산수라고 하는 아주 그 오지로 유배형에 처해지는데 81세 때 풀려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85세에 사망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71세 그러면 아주 노인네 아닙니까? 그렇게 늙어서까지 유배지를 전전하다가 얼마 그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세상을 뜨셨는데도 그분 시를 읽어보면은 고독하지만은 또 다르게 굉장히 당당한 어떤 기상도 느낄 수가 있고 또 자연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자적하려고 하는 그런 풍모까지를 같이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산이라는 호에는 단순히 외롭고 고독한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떤 당당한 기상 또는 그 유유좌적하는 어떤 그런 풍류객으로서의 풍모 이런 것까지 다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고산이라는 호에 알맞는 그분의 고독한 기상을 담은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최 사장님께서 또 만인이 좋아하는 목소리로 한번 읊어주세요.
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네.
푸른 물결이 갑자기 푸른 바다로 변하니 넓은 들과 큰 강 구별할 수가 없네. 무슨 일로 이 고산만 물에 잠기지 않았는지 천 개의 언덕과 만 개의 구릉 돌연 모두 가라앉았는데. 이게 고산 유고 에 실린 고3만 홀로 잠기지 않았기에 라는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통 물바다로 변한 세상에서 홀로 우뚝 솟아 있는 고3과도 같았던 자신의 삶을 노래한 시라고 하네요.
네. 고3 윤선도 선생님의 멋진 시로 일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퀴즈 정답 알려주셔야죠.
네. 퇴계 이황과 함께 16세기 사림의 시대를 연 대유학자 율곡이라는 호를 쓴 분. 정답 22였죠.
네. 당첨자는요. 방송 후에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요. 지금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선비들의 호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럼 김동률의 고독한 항해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